우리는 베드로의 설교를 3주간에 걸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가 중요한 것은 이 설교가 바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며, 그리고 또 이 설교가 기독교회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한 첫 번째 설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 설교를 통하여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오순절에 일어난 성령의 강림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기 위하여 그는 먼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였습니다. 그들이 보고 있는 이 놀라운 일들이 바로 요엘 선지자가 마지막 날에 주의 성도들에게 주시리라고 한 그 성령의 임재가 지금 너희의 보는 이 일이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두 번째로 다윗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바로 그들이 알지 못하고 행한 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그가 설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알지 못하고 한 일이지만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예언하신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죽음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고 그가 하늘에 오르셔서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성령을 보내어주고 계시다는 것을 그가 설명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다윗의 예언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보내주시리라고 말씀하신 그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죽음은 실망스러운 일이었고 부끄러운 일이었고 그의 죽음은 무기력한 한 사람의 죽음으로 생각했는데 그 일이 그렇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예언된 일이었고 자신들의 조상 다윗의 예언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난 일이었다는 것을 그들은 새롭게 인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바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지금까지는 한 번도 생각하지도 못하였고 상상하지도 못하였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그들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지식은 죽은 지식이었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새로운 지각을 가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은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외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37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면서 그들이 탄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꼭 있어야 될 일이 있는데 바로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된 이 유대인들처럼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꼭 있어야 될 그 한 가지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자신을 돌이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서 자신이 자라난 환경 가운데서 보고 들은 것에 의해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들의 삶에 익숙해지면 사람들은 곧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의해서 보고 판단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불행하게도 인간은 죄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인간들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인간의 불행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상태에서 그대로 살게 된다면 자신이 삶을 열심히 살고 그리고 부지런하게 살고 옳은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그 삶은 결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 삶은 죄악된 삶입니다. 그 삶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그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누군가 그 생각, 그와 같은 삶을 멈추게 하고 자신의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시간이 우리 인간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유대계의 전통 안에서, 율법 안에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며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 자신들에게 이로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행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어떤 두려움도, 어떤 주저함도, 자신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그들이 생각하고 깨닫기 시작했을 때에 그들의 모든 생각은 무너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들의 행위가 결코 옳지 않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라났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이 순간이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의 영혼과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생각하고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그 시간, 그 기회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주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자신의 삶을 멈추고 생각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에 유대인들은 비로소 자신들의 삶을 멈추고 자신들의 불신앙의 생각을 멈추고 올바로 생각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셨을 때에 그들은 비로소 자신들이 살았던 삶의 문제들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의 열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자신들이 행한 그 일의 악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에 대한 그들의 반응은 격렬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나사렛 예수가 진정한 약속의 메시아라면 그분을 그때까지 잘못 취급한 그 죄보다 더 큰 죄가 없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정말 메시아라면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을 거절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죄가 없다는 것을 그들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바로 그런 것들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을 하였고 성경의 이야기들을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살아왔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의 삶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고통스럽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부르짖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이와 같은 순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지 않는 영혼은 결코 구원의 참된 회개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삶이 하나님 없이 살았던 모든 것을 죄악된 삶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라면 우리가 그를 모르고 살았던 그를 거부했던 모든 죄악들을 우리가 회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도 자기의 주인을 알고 나귀도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데 우리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그의 형상으로 지으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거부한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도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베드로의 설교에 우리가 어떻게 할꼬 하고 탄식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들이 들려준 대답이 무엇입니까? 37절에서 41절 말씀을 보시면 바로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 설교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그들에게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죄를 자각하고 고통당할 때 그들에게 아주 분명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행하였던 모든 잘못된 생각과 삶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회개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자신의 삶에 무언가가 획기적으로 바뀌어져야 하는 삶의 극적인 체험을 회개라고 생각하는 그와 같은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에는 분명히 그와 같은 극적인 변화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회개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바로 그러하였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마음, 자신이 행하였던 모든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깨달음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심오한 두려움을 가져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는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그때 사도들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에게 어떤 큰 일을 행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에 무언가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야 한다고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기꺼이 버리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악된 생각과 삶을 따라 살지 않고 기꺼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기의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의 변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회개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지식이나 생각으로 자기를 바꾸려고 할 때 그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이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의 삶을 바꾸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사람들이 왜 이런 말을 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였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의 설교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잘못된 오류를 밝혀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라고 탄식하는 자들이 되었을 때에 베드로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제는 더 이상 그와 같은 옛날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 가운데서 살지 말고 그것을 기꺼이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고통스럽게 생각하게 하고 우리 자신의 마음과 생각이 잘못됐던 것을 알려주실 때에 우리들은 기꺼이 자신들의 그와 같은 죄를 버리기로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의 첫 걸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이 기꺼이 우리의 죄를 버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기로 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달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생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행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공덕을 쌓거나 올바르고 도덕적인 높은 수준을 요구하거나 신앙적인 무슨 어떤 행위들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버지의 재산을 나누어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그것을 허랑방탕하며 탕진하였던 그 둘째 아들이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자기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이제는 내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 아버지의 종의 하나로서 내가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며 아버지와 함께 살겠다라고 결심하였던 그 둘째 아들처럼 이제는 자기의 그 방탕한 삶을 버리고 아버지에게로 달려가고 있는 그 둘째 아들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진 자들은 기꺼이 자기의 죄악된 삶에서 일어나서 이제는 아버지에게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회개의 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죄악된 본성을 따라 살지 않고 아버지의 뜻 안에서 주님께 순종하며 살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한 자들입니까?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자기의 마음의 생각과 이 육신의 그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세상의 쾌락 가운데서 즐거움을 누리고자 하는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이제는 기꺼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심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와 같은 회개의 문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말하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다 한 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한 자는 단순히 회개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세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는 자신이 죄사함을 받은 그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서 기꺼이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기에 보니까 이 베드로의 권면을 듣고 그날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께서 회개케 하시는 역사를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사람들을 권면해서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와서 앉아있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 마음의 변화를 받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을 때에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육신적인 죄를 버리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기에 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부르시고 회개케 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의 자녀들이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자라나서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절대로 안심하거나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여기에서 말씀을 듣고 자라나면서 인간의 악함, 자신의 죄악됨을 깨닫고 기꺼이 그 죄악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안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의 부모들은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저들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참된 교회의 일원이 되기를 그래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의 자리에 나올 수 있기를 우리들은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 가족들 가운데서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의 가족들이 다 회개하고 우리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위하여 우리들은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참 착하고 성실한 삶을 살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회개하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은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 생명을 얻고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이 참으로 자신의 삶을 멈추어 서서 생각하고 자기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 영적인 각성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들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기도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구원받은 자들의 영혼들이 더해갈 때에 이 세상이 변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에는 바로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코 게으르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교회 와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일으켜 주시기를, 그 일을 행해 주시기를 갈급한 마음으로 구하는 그런 성도들이 참된 교회의 일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는 것은 이렇게 회심한 성도들이 어떻게 교회를 이루어 갔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초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4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회심한 성도들이 그들의 삶에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먼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아마 사도들의 말처럼 회개하여 세례를 받았을 때에 성령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고넬류가 베드로를 청하여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였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이 역사는 오늘날 우리의 역사와는 다른 특별한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성령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회개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성령이 충만하게 자신들의 영혼 가운데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은사를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자만하거나 교만하거나 제멋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이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데 열심을 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과 은사를 통하여서 자신들이 이제 나가서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받았다고 더 신비한 체험을 추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성령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그런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인간 교사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그런 영적인 교만함 가운데 있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의 증거는 결코 외적인 은사를 자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고 이 성령의 은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겸손히 봉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심령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사도들처럼 그런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은사를 받는다고 말하면서 교만하게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하나님의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사도들의 권위에 순종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들이 성령 충만함과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그들이 한순간에 성경을 다 알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았던 구약의 선지자들도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하고 그것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끊임없이 상고했다고 했지, 그들이 성령을 경험했다고 해서 자기가 모든 말들을 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절로 다 알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해지는데, 여러분, 성령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초대교회는 서로 사랑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교제는 사랑의 실천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영적인 친교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그들은 서로 떡을 떼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떡을 떼었다는 것은 그들이 음식을 함께 먹었다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 주의 성찬에 함께 참여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을 행하였다는 것은 그들이 모일 때마다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모임으로 가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46절 말씀을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도들은 먼저 성전에 모였을 때 성전의 바깥뜰에 모이기도 하였고,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그것이 장소가 있었는데, 그곳에 모여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떡을 떼고 음식을 먹고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46절 말씀 보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이는 모습이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그들의 모임이 점점 발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에 성전에서 모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3,000명이 되는 성도들이 그 자리에 계속 모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집에서 떡을 뗐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유력한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큰 집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그들은 성도들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성도들이 성도들의 집을 돌아가면서 함께 모여서 음식을 먹고 성찬을 행하고 거기에서 주님을 찬미하고 기도하는 그와 같은 가정교회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며 함께 음식을 먹고 그리고 성찬을 행하며 영적인 친교를 나누는 그와 같은 모임을 이루어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성찬을 행하였다는 것을, 떡을 뗐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줍니까? 그들은 모일 때에 다른 허탄한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을 했습니까? 떡을 뗐습니다. 떡을 뗐다는 것은 성찬을 행하였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성찬을 행할 때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들의 모임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는지를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모임 가운데서 항상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외부 세계를 향한 선포라기보다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죽으심의 의미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항상 기억하는 그런 모임으로 성도들의 모임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 또한 기도하였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함께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모임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아마도 매일 성전으로 올라가서 그 성전 뜰에서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46절 말씀이 가르쳐준 것처럼 그들은 성전에서만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도들의 가정에 모일 때마다 그들은 함께 먹고 성찬을 행하고 거기에서 주님을 찬미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기도하였을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모임은 그들의 모임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이었고 그들은 모일 때마다 주님을 찬미하고 기도하는 일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특별한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성전에 와서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특징적인 이 삶의 한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모임 가운데 가장 힘든 모임은 역시나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사람들은 예배하는 모임에 나오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언제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모임이 특별한 모임이 되었고 성도들이 가장 모이기 꺼려하는 그와 같은 모임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불행한 모습입니까?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기도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그들이 기도하기 위하여 모였을 때 그들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자신의 삶에 이 기도의 모임에 함께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중요한 것이 되고 자연스러운 것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이 성도들의 모임에는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43절 말씀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인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재해 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은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보면서 그들은 교만하거나 방자하게 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두려움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건한 성도들의 마음에는 항상 현재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일에 열심을 내고 일하면서 그 마음이 교만해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하면서도 나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일을 하면서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두려운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경건한 두려움이 그의 삶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결과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경험되어진다면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일들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서로를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44절과 4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교회는 성령 안에서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넘어서서 성령 안에서 모든 공동체가 서로를 자신의 몸처럼 생각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서로를 사랑하는 이 마음은 그들의 마음에서 멈춘 것이 아니고 그들은 성도들의 필요를 따라서 자신의 물건을 기꺼이 서로 통용하고 나누어 주는 그와 같은 공동체의 삶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을 넘어설 때에 비로소 우리들은 우리의 주머니에 있는 것들을 꺼내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들은 자기의 가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가 힘듭니다. 그것은 어렵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자아는 결코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누어 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자아는 자기의 것을 끝까지 지키고 더 가지기를 원하는 그런 본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참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지갑을 열기가 힘듭니다. 우리 지갑에서 만 원, 이만 원, 이 돈조차 얼마나 아까운 것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일조를 명하셨는데 왜 십일조를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이것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야 합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부자처럼 자기에게 있는 돈을 헌금함에 넣는 사람은 사실 헌금을 올바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돈이 전혀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그것이 천 원이든 만 원이든 십만 원이든 그 액수에 상관없이 그 돈을 드리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드리지만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거기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큰 돈이구나. 이것이 정말 아깝구나. 그렇지만 나는 이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드리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렙돈을 주님께 드렸던 과부는 그것이 아까웠을까요? 아깝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너무 작은 돈이기 때문에 이 과부는 아무런 생각 없이 주장 없이 그 헌금함에 그것을 넣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녀는 작은 돈이었지만 그것이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것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참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넘어서야 할 그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넘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11조를 하라고 말씀하시고 주님 앞에 나올 때 결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다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는 우리 인간의 이 탐욕의 마음을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꺼이 우리의 가진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또 형제를 위하여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돈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헌금을 하라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세속성,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는 넘어서야 하고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의 충만을 받은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바로 그것을 극복하고 모든 성도들이 이기적인 마음을 넘어서서 영적인 일치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자신들의 재산마저 공동의 것으로 인식하고 형제 자매를 위하여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자기가 필요한 만큼 가지고 자기의 필요 이상의 것은 다른 사람에게 내어놓고 필요한 성도들에게 내어놓을 수 있는 그와 같은 탁월한 영적인 의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기쁨이 충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가지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더 가져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가질수록 우리의 마음은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을 위하여 사용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기꺼이 필요가 있는 곳에 자신의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곳에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께서 순전한 마음을 주시는 곳에 우리는 참된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순전한 기쁨과 찬송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고 교회 안에 있는 참된 기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 충만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올바로 인식하고 우리의 육신의 자아를 부정하게 될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심령으로 성도들을 바라보고 서로를 섬기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참된 기쁨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교회만 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즐거움과 쾌락의 도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TV를 보고 영화를 보고 스마트폰이나 미디어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고 찾고 찾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된 삶의 즐거움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과 성령 충만하여서 자기를 부정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와 같은 모임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거기에는 다른 어떤 즐거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모임 자체가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그와 같은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성도들이 세속성을 이기고 자신들의 있는 것들을 서로 통용하고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는 그런 모임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때에 그 결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부흥되는 비결이라면 비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부흥시키실 때에 이와 같은 교회의 영적인 새로움과 활력과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실 때에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영적인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항상 자기를 돌아보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우리들은 서로를 사랑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성도의 참된 교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입술의 말을 사용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를 사용하셔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구원 얻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참으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